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나눴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었죠.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심으로써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중에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주셨던 귀중한 확신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사회와 직장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사람을 가려내는 데 있어서 냉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분명히 나름대로 일을 할수 있는 소질을 공부하며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써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취직하기가 어렵죠. 본인은 많은 세월 동안 일하면서 이제 이 일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정년이 됐다고 그만두라는 것도 세상의 인심입니다. 오늘날 가정은 어떻습니까? 젊음과 열정을 가족을 위해서 쏟아부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내와 자식들은 별로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듯 하지 않고, 아내의 입장에서도 어머니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온 인류의 요즘 뭐랍니까? 사장을 갖다가 CEO라고 그러죠? CEO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좀 모자라도, 부족해도, 철이 없어도,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을 찾는 자에게 절대로 홀대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입니다. 이미 주님은 철저한 배신을 맛보셨음을 같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뭐 대한민국에 나거나 일본에 나신 게 아니라 선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나셨는데도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홀대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또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위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세상처럼 시험을 쳐서 선발한다면 실전에는 강하면서도 시험에 약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시험을 잘 치는 건 아니거든요. 취직을 못해도 직장에서 잘려서도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지 못해도 나의 주님은 절대로 나를 자르실 분이 아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확신입니다. 이런 긍지와 확신으로 세상의 안타까운 위기와 아픔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고생하고 힘겨워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날 살만한 나라에 이민을 가고 싶어도 아무나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있어야 가능하고, 기술이 없는 사람이면 경제력, 즉 돈이 있어야 살만한 나라들도 이민으로 받아줍니다. 미국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조건이 부족해서 못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만 사람들이 스스로 원치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것뿐이지 조건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떤 부당한 대우와 억울함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또 내게 오는 자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적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른 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직장에 잘리면 이게 안 되니까 힘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에게 기본이고 가장 기초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욕구는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도께서 자신이 사람들의 삶의 기본이며 바탕임을 증거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같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도 역시 다르지 않은 삶의 바탕 되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건 뭡니까? 삶의 방법입니다. 진리라는 건 뭡니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그 주님 안에 있다는 말씀은 오늘 35절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식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떡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 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왜 이걸 밥이라고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어투가 약간 좀 저숙해져서 아마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중 48절에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시는데 단순한 떡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게 뭡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냥 떡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세다 언덕에서 기적의 떡으로 장정만 5천명을 먹이신 후에 다시 자신을 찾아온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6절 하반절에서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떡을 먹는 것으로 찾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양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그 양식이 뭡니까?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을 풍성히 먹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49절에서 51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주리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물론 육신도 양식으로 살지만 그런 썩어지고 바닥나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한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양식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구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육신의 피로도 반드시 모든 것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배고프고 먹고자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죠. 그런데 단순히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장 귀중한 영원히 살기 위한 양식을 먹는 데는 너무나 식욕이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영원을 살기 위해 육신이 사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결국 이 말씀조차도 당시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먹어야 될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음료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5절 하반절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오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목이 마르셔서 길가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자가 물길러 나왔죠. 이 여인에게 그럽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째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하는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에 가서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7절 3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구약 성경에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물도 그것이 다른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신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절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35절 하반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마셔야 할 생명의 음료심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어떤 갈증을 가진 자도, 지식의 지혜의 갈증을 가진 자도, 영생의 갈증을 가진 자도 주님께 왔을 때 해소되지 않을 갈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떡이다, 또 나는 생명의 음료다 하는데도 단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게 오는 자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 그러나 36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라는 말씀은 다 강제가 아닌 순종과 믿음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오는 자는 결코 주림이나 목마름이 없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의 양식과 음료를 주님께 오늘도 풍성히 받아 누리는 하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37절, 38절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제목이죠. 결코라는 게 뭡니까? 요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절대로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절대로 주님은 내쫓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6장 그리고 8장에서는 이러한 귀중한 교훈들을 들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같은 8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쭉 가서 6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병행되는 말씀을 같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말씀의 어떤 관계를 스스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오늘 38절 하셨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즉 죽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말씀은 구원의 계획과 예정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요. 이들은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5장 27절에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께 주셨다는 말씀이고 이런 이유에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5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는 대로 주님은 절대로 배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세상에서 보면 부부간에도 배신합니다. 자식과 부모간에도 배신하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하는 일이야 우리가 능히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27편에도 그랬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뭐랍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때로는 힘겨워서 부모들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쫓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이나 기관은 철저하게 자신과의 이익을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사람을 쓸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산 백성은 이러한 이득의 관계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로 취급하시는 것이 세상의 상대적 가치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 사람을 계속 일을 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에 득이 되느냐 이걸 따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손해가 날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가치가 다른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을 버리지 않는 이유도 생명의 가치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숙도를 통하여 가진 생명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그의 백성들의 속에 두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귀중한 약속을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인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선자들과 하나님의 메신저들로 말씀하시고 최종적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구원의 방법과 그리고 약속을 최종적으로 심판까지 아들에게 맡기셨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한을 가진 아들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다는 거지. 얼마나 확실합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마지막까지도 보장되는 약속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 세상의 기업에 정년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평생 동안 일할 수 있습니까? 정해진 대로 60. 그 전이면 무슨 명예퇴직한다고 그랬죠. 한참 퇴직을 시킬 때 직원들에게 당신 오늘부터 그만두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이에다가 쪽지를 적어가지고 오늘부터 그만두시오 하는 것을 각 그 사원의 사물함에다가 넣어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출근하면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그 사물함을 여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오늘부터 그만두시오 그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아마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그런 두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데 제약을 받지 않은 평생토록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사실 그런 사람들보다 많이 행복한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될 조건인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39절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에서 시작해서 생명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살리는 것으로 이 말씀이 종료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모두 그 보험의 효력은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약속은 단순한 우리 육신의 평생을 보장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까지의 생명과 영광과 평안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모두에게입니다. 영생을 보장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39절에 그런가 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40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생명의 보장입니다. 그리고 이 보장은 최종까지 우리 육신의 끝이 아니라 이 우주의 생명이 끝나는 아니 영생의 생명이 끝나는 데까지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말씀하는 거죠. 이 약속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세 번씩이나 마지막에 대한 약속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9절 하반절을 보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죠. 40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4절입니다. 이렇게 6장에 세 번씩이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도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약속의 영광은 마지막,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절정에 이를 것이고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마지막까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실 속에서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마지막까지 이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린 자들에게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이 또 공교롭게도 예수님 오실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느 때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라고. 도둑이 오는 것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이 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마지막의 영광을 도둑 맞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지키면서 생명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에 이뤄지지 않는 복된 하늘의 CEO 되신 예수도의 형제 자매로 영원까지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